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또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먼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런 권면을 뜻한다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혐의라고 하는 이 말은 원망 또는 불만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그 단어의 그 뜻은 원망과 불만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에 번역할 때에 원망이라든지 또는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혐의라고 그렇게 이제 의심과 관련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complaint라고 해서 불만 또는 불평이라고 그렇게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일어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것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한다든지 또는 형제에게 대해서 죄를 범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형제가 이제 마음에 불만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원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경우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원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그런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는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다면은 교회 안에는 아무런 다툼이나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거기는 싸움이나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은 없고 오직 화평과 사랑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그 하늘에 있는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과는 달리, 이 지상에 속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조금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들인데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들 간에 허물과 잘못이 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이 이제 다투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이 이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바울을 도와서 복음사역에 힘쓰던 부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복음사역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이제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섰던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분쟁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파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파당을 짓는 것을 파당 짓는 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을 지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지어서 갈등 상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허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허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형제가 형제를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니라고 하는 말은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허물로 인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상에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은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함께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이제 에서는 알고 나서 그의 아비 이삭 앞에서 크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우 야곱이 강교하게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복까지도 이제 두 번째로 빼앗았다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는 이삭 앞에서 이제 방성대국을 하면서 울면서 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이삭이 부친이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밧다람으로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이 밧다람에 있는 동안에 동안에도 여전히 에서는 복수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요.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우리를 향하여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에서와 같이 원망하고 복수의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생이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이제 복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20년이 넘도록 그냥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월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을 때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렇게 사도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서로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또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서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저 그냥 너희는 용납해줘라 너희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하였고 다니엘서 9장 9절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용서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잘못을 범할 경우, 서로 간에 이제 죄를 범할 경우에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잘못된 일을 행할 경우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쳤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성에는 대단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할 경우에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일곱 번까지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일곱 번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하였는데요. 보통 우리들의 경우에는 용서의 한계를 뭐 서너 번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용서해 주는 거. 근데 서너 번 용서해 주는 거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곱 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남을 이제 용서해 주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용서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뭐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들어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이지요. 한 번 용서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요. 또 용서해 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 막 그런 이유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서해 주면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이 너무도 커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예 말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용서가 힘든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촉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해 주라.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용서하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해 주는 정신을 소유하고 계신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신자입니까? 용서해 주지 못하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이 자신에게 잘못을 범할 때에 마음속에 그것을 원한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지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성도입니까?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그런 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끝까지 마음에 원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해 주는 정신을 소유한 그런 올바른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강력한 이유를 여기서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이제 제거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법궤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것이 이제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덮어주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졌다는 것은 가리워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말소해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소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빛을 지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의 청구서를 다 이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다 말소해 버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한순간에 탕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것이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참아달라. 그러면 갚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한순간에 다 탕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동료의 그 조그마한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었을 때에 크게 분노하였고 다시 그 종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탕감받은 그런 죄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그 범하는 그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지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만 달란트 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들은 기꺼이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원한으로 품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복수심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과 똑같은 그런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원한 품고 복수하라 이런 말씀 아니죠.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다 용납해 주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주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들 우리 형제의 잘못이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끝까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남의 과실,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내용도 이제 외울 수가 있지요.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까지가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는 절대 나아가지 못하죠.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문장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정신을 가진 자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잘못을 범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원망으로 삼고 또 원한으로 품고 복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너그럽게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기꺼이 용서하려는 그런 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유들을 들이대고 제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형제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형제들의 허물과 죄악도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